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3편 사이에 14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시는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데 각각 그 제목 옆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혹은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감격과 감사함, 그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때의 마음의 그 즐거움과 그 기꺼움을 노래한 시들입니다. 이 시들 중에서 이제 133편의 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직장도 있고 혹은 뭐 군대와 같은 모임 혹은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도 있고 취미 클럽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회집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언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 절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3, 4월경에 있는 유월절, 그리고 5, 6월경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9월이나 10월경에 있는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그 백성들이 자기 사는 곳을 떠나서 예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제사드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양이라든지 소 같은 것을 몰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때는 50만에서 150만까지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드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많은 그 로마 제국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나라들, 북아프리카와 로마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그리고 지금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와 이 근동 지방까지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파르티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카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랍과 같은 그런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혀가서 이제 포로 귀환 때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각 지방에 흩어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이들은 이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조국 땅을 그렇게 이 절기 때는 이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또 열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시편 126편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 감격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도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시편 122편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었고 열방의 우상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들은 오직 시온에 좌정한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근면하게 일했고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가난한 자들도 겸약한 생활로 돈을 모아서 그렇게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절기를 지키러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례의 길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고 그들의 삶의 숙원이었어요. 그렇게 모여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시편인데요. 이 시편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한 피를 나눈 형제들, 그리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소유하면서 복을 같이 받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많은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초면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낯설고 또 서로 다른 점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뭐 거슬려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귀찮을 수도 있고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제와 만남과 사귐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봐서 너무나 훌륭하고 보기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또 그들 자신도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누리는 복, 선하고 아름다운 그 복을 이제 이 시편에서 기름으로 또 한 가지는 이슬로 표현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기름과 이 이슬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삶에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과 이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류를 말하는 것이죠. 향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붓는,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할 때 그것을 기름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기름을 바른 이 물건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다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몰약과 또 육계라는 그 우리 프레그런트 시네몬이라는 육계와 또 우리가 쓰는 우리가 말하는 계피와 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대단히 그 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름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제 관유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다른 용도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오직 성전의 성물을 구별할 때 그리고 사람을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할 때 먼저 수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의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은 그런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에 피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려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 성스러운 기름을 제사장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에게는 그냥 기름을 조금 뿌렸고 대제사장만큼은 이것을 머리부터 잔뜩 원갤론을 부었어요. 원갤론이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원갤론을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쭉 이렇게 타고 내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수염이 많았으니까 그 수염을 타고 이렇게 내리면서 이 에봇과 이 윗옷의 옷깃에까지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겉으로 경유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대제사장에게 임해서 쭉 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때 전부 다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아주 탄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렸던 이 기름이 두 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진주처럼 이렇게 굳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개는 속죄를 상징하고 또 한 개는 화목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겠는데 그렇게 그 대제사장에 부은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그들에게 있으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아론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바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상징하는 이 각양 향료들이 조화롭게 잘 섞여진 관유가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 형제와 자매의 그런 사랑으로 연합되고로 한 성령으로 묶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성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물질들, 물건들 중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했어요. 모든 선 중의 선이며 모든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내는 상징물 그것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제사의 중심인 대제사장의 수염과 복수기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모든 선과 모든 참됨과 모든 아름다움이 조화된 완벽한 그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성격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도 여전히 갈등도 있고 그것에도 불화도 있고 반목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아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류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예를 들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형제 자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헐몬산의 이스를 들었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북쪽에 해발 1800m가 조금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좀 높죠. 그곳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항상 하얀 그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산이었어요. 눈이 있는데 낮 동안에 쬐는 햇볕 때문에 눈이 좀 많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는 찬 공기에 닿아서 그것이 물방울로 변하고 밤이면은 그 헐몬산의 산중턱과 산기슭에 많은 이슬을 맺습니다. 이 이슬의 양은 너무나 엄청나서 강한 북풍이 불게 되면은 헐몬산으로부터 약 한 120마일 정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이슬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그 이슬, 엄청난 양의 이슬이 쫙 이렇게 덮였어요. 사실 그 시온인 그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수목들은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렇게 생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인 시온, 그곳에 태고적의 그 신선함과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주는 찬 이슬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다. 생명력.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영에 붙잡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공동체의 그 성격을 바로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강한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사막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능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류와 같이 너무나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그런 존재이며 또 진정한 생명력을 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고 했는데, 우리 시온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산과 그 주변 지역을 시온 혹은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임재의 상징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온이라 부르고, 시온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류가 있고 헐몬의 이슬이 잔뜩 내리는 바로 시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그럽니다. 복을 명하셨대요. 명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명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부르고 꽃 같은 내용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복을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몇 번 나오지 않고 대부분 복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복은 우리가 복 그러면 즉각적으로 느끼지는 무엇들이 있죠. 예, 우리가 참 부유한 것, 우리가 자손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존재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힘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으로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혹은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무수한 자원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으시는 복이라는 그 생명력으로부터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답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 생명의 원천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부으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온은 바로 교회입니다. 시온은 요한계시록 14장이나 히브리서 12장 같은 곳에 보면은 종말에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곳이 있을 터인데 그곳을 영원한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성도들의 회집과 이런 말씀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지상에 있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면 상징적이고 영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우리의 역사가 종식을 고하기 전까지 새 시대가 다가오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교회에 많이 식상해 있어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 모양이 감동스럽지가 못하고 그 모양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늘 다니다 보니까 그저 그런 그냥 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구역 활동도 하고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에 묘사된 것과 같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성류와 같은 헐몬산이 전 예루살렘의 전 지역을 살아있게 하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그런 생명력을 주는 소중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들 늘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한 개의 교회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참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이 많이 멀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또 성전과 거기에 붙는 상징물인 성류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참 감이 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 수임을 타고 흘러내리고 에봇에까지 적셔지는 그 이 성류의 장엄한 광경은 말할 수 없는 경외감과 숨죽이는 탄식과 사모함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더랬어요. 메마른 예루살렘 땅을 적셔서 꽃과 풀이 도단하게 하고 곡물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와 그런 것들을 선물해주는 헤르몬산의 이슬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느꼈던 그 감동 그런 것을 우리가 만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도 감동하게 될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죠? 우리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그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무엇이 다 소용이 있겠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병원 출입을 좀 여러 번 하게 됐는데 갈 때마다 병원들이 다 메어 터져요. 아주 웬 환자가 그리 많고 웬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그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막 사생결단을 하고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너무나 병원이 많은데 그 병원마다 환자들이 그냥 꽉꽉 차 있어요. 한 70, 80평생 살기 위한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정말 영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력,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살아생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야 하고 그 영생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그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더 풍성히 그 영생이 부어지고 그 영생이 더욱더 샘솟는 곳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태아가 엄마의 태에 탯줄로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만일 그 태아가 엄마로부터 탯줄이 끊겼다면 그 태아는 죽고 맙니다. 그러겠죠? 그와 같이 우리와 공동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머물지 아니하면 생명의 공급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금방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고갈되고 메마르며 생명력이 약해지면서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낮은 가치감이라든지 수치감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우리 속에 점점 내재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죠.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에 이제 교회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메마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까닭없이 어떤 그 짜증이 나고 또 외로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알았죠. 아,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있을 때는 별로 몰라요. 뭐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약간 이렇게 소홀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 있으면은 생명이 고갈된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필수적인 존재다. 이번에 제가 시카고 네퍼빌에 집회를 하러 가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저희 교회 설교 테이프를 듣는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설교 미디어를 받아 듣는 회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예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인데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고난들이 많았어요. 뭐 암 수술을 받고 뭐 뇌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하면서 그 교회 중에서 하필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숙한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이제 그 결속이 강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서로 늘 서로 찾아가고 같이 밥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면서 놀라운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생명력과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투병을 잘 했다는 간증들을 듣고 제가 굉장히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동아리구나. 교회는 인생 동아리예요. 정말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의지하면서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혈육보다 더 친한 예수 안 믿는 혈육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게인스빌에서도 참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물론 같은 집에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큰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더라도 매일 저녁은 같이 먹고 같이 놀다가 저녁에 같이 예배 밤 예배 드리고 가서 헤어져서 자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퍼빌 지역의 그 형제 자매들은 꽤 여러 가정이 되는데 정말 친밀하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들고 같이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공동체는 일반 교회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어떤 면에서 더 깊어지고 친숙해진 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게인스빌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달랑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름 붙인 모임에는 가급적이면은 예외 없이 다 참석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름이 흐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라니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것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한 성도로서 이렇게 존재해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저는 교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모이게 하고 이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좀 더 발전해서 공동체로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권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번 여름 수양에도 가시는 분이 한 100명 남짓 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밖에 서 있는데 이제 안상준 집사님이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밖에 서 있는데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자꾸 피해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마도 수양회를 안 가는 분들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수양회를 안 가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수양회 안 가시는 분들은 왜 가야 되는지가 이상하시겠지만 저는 왜 안 가시는 것이 참 궁금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수양회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수양회라는 것이 뭐 맨 교회에서 얼굴 보는 그 사람들인데 다만 이제 한 곳에서 숙식을 같이 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뭔가 이 교회 그 주일 예배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말씀이 특별히 더 좋아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회집 속에는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처럼 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해요. 다른 웬만한 스케줄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을 제껴놓으시고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잘라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조근우 집사님께 책을 끊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또 하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당신의 몸을 당신이 하늘로 가셨지만 당신이 이 땅에 계신 것과 같이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성육신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사생결단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로날드 롤 하이즈라는 영성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여인의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성도들은 혹은 모르더라도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회에 오면 좋아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가 좋습니다. 꼭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텅 빈 교회당에 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그냥 주중에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얼쩡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래 와서 기도도 하시고 와서 성경도 보시고 또 그러다가 뭐 잠이 오면 잠도 자고 이 교회라는 이 분위기와 영역 속에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조해하셔야 돼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 가보니까 저희 이제 과거에 후배들과 뭐 친구들과 이런 동창들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를 다 이제 쥐고 있는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너무 계층 차가 심해갖고 나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후에 넉넉한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후 대책은 되어 있지만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노후 대책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연금도 없지 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전부 다 이제 뭐 그 돈 이야기, 뭐 그저께 골프 친 이야기, 뭐 집 옮긴 이야기, 애들 이야기 하면은 저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너무나 초라한 저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하더군요. 어느 날부터 잠이 잘 안 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다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짐을 같이 지면서 정말 작은 것도 서로 나누어 쓰면서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라는 것을 과거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가슴으로 참 우리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결집해서 자꾸만 그러한 그 공동체적인 무브먼트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그 말씀 결코 문학적인 과장이나 상징만이 아니에요. 정말 온 우주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참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헌신하시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 투여하시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나한테 맞는 사람만 이렇게 좋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나한테 힘들고 껄끄럽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은 그 참 좋아할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많은 인적 자원이 축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